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상임의장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유럽연합이 직면한 최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오는 3일 몰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앞두고 27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특히 미국 정부의 변화가 유럽연합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0년에 걸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유럽연합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터키 등과의 회담에서 자존심을 지켜야 하며 유럽의 단결을 해치는 대중영합주의 주장들과 외국인 혐오 정서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정 재협상 요구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각국 시민과 사업체 보호에 나서야 하며 자유무역이 공정한 무역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미국 정부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이란이 지난달 29일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란은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영국의 매튜 리크리포트 유엔 대사도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호주의 말콤 털블 총리는 미국이 태평양섬 난민수용소 출신 망명신청자들을 재정착시키는 합의를 존중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는 호주 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혀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 수용소에 수감된 난민 1,200여 명에 관한 것으로 바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 시절 체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난민 수용을 12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이 협정의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해당 모든 난민들에 대해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혀 호주와의 협정이 엄격한 점검 속에 시행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시리아 평화회담이 오는 20일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당초 오는 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미스투라 특사는 어제 시리아 반군 협상 대표가 제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투라 특사는 만일 8일까지 명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가능한 포괄적인 협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명단을 취합할 것이라며 회담 재개 일정을 오는 20일로 제시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집단 탈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아프리카연합법률위원회 관계자는 회원국들이 어제 정상회의에서 마지막까지 ICC 탈퇴를 개별적으로 할지 집단으로 할지에 관해 의견이 엇갈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다수 회원국들은 지난 2002년 ICC 설립조약인 로마 규정에서 면책조항의 의미가 수정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ICC가 아프리카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난해 말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부룬디, 감비아가 잇따라 ICC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군과 경찰이 오늘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허가받지 않은 팔레스타인 가구 50여 개를 강제 철거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지난 201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모나 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팔레스타인인들의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불을 지르고 경찰에 돌을 던지며 철거 명령에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구조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없게 만들어서 국가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요. 이 저출산 고령화가 특히 심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의 경우 앞으로 40년 안에 인구가 1억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상산화연구소가 지난해 약 1억 2,700만 명이던 일본 인구가 2053년을 전후해 1억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하지만 앞서 5년 전에 발표한 추계에서 1억 명 선이 붕괴되는 시점을 2048년으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인구 감소 속도가 이 당시 전망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일본 정부는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 정책 강화 등의 조처를 하면서 50년 후에 출산율 예상치 역시 5년 전보다 올랐고 바로 이런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또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날씨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워싱턴은 현재 기온 2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도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로 낮 기온은 오늘보다 많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가 되겠고요. 신의주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함흥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죠.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입니다. 새벽 3시 잠들어 있는 연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Wednesday Morning 3 AM 들어보시죠.
I can hear the soft breathing of the girl that I love as she lies here beside me asleep with the night. And her hair in a fine mist floats on my pillow, reflecting the glow of the winter moonlight. She is soft, she is warm, but my heart remains heavy. And I watch as her breasts gently rise, gently fall. For I know with the first light of dawn I'll be leaving, and tonight will be all I have left to recall. Oh, what have I done? Why have I done it? Committed a crime, broken the law. For $25 and pieces of silver, I held up and robbed a hard liquor store. My life seems unreal, my crime an illusion, a scene badly written which I must play. Yet I know as I gaze at my young love beside me, the morning is just a few hours away. Mm-hmm.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지목해서 환율 조작을 통해서 국제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동시에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독일이 유로화 가치를 조작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해당 국가 정상들이 직접 나서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만든 첫 항공모함의 이름을 산둥함으로 짓고 남중국해에 배치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들여다보겠고요. 유럽연합이 오는 금요일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유럽 정책에 대응하는 방안을 최우선 의제로 다룬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주요 제약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약값을 내려서 미국인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게 하자는 취지의 행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미 식품의약청의 신약 허가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업계 지원책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 현안을 언급하던 중 이 중국과 일본을 비판한 발언이 주목받았습니다.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서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각국 당국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겁니다. 이 돈 가치가 떨어지면 그 나라 물건값이 싸지기 때문에 이 국제무역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봐라. 일본이 수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보자고 운을 뗀 뒤에 그 나라들은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멍청이들처럼 앉아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미국 업체들이 생산을 해외로 아웃소싱, 외부 위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미국 내에서 생산 산을 늘리길 바란다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이 환율 조작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보는 나라들이 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확신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한 미국 새 정부의 환율 전쟁이 시작됐다고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 통화시장을 크게 흔들었는데요. 외환시장에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는 추락했고요. 엔화와 유로화 또 원화 가치는 크게 올랐습니다.
자, 같은 날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또 독일을 비판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통상 정책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 이 취임과 동시에 백악관 안에 국가무역위원회를 신설했는데요. 이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이 어제 유럽 유력신문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유로화 가치를 크게 떨어뜨려서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비판에 이 해당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입장 발표를 통해서 일본이 환율을 조작해서 엔화 가치 절하를 유도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환율은 인위적인 조작 없이 외환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통화의 경쟁적 절하를 피하는 것, 그리고 환율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환율 정책에 관한 일본 정부의 3대 원칙이라면서 주요 7개국과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잇따라 나온 합의에 따라서 일본 정부는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중국은 지금 춘제 연휴 기간이라서 정부기관들이 쉬고 있어서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반박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부터 중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환율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었고요. 취임 초기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미국 재무부에 지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 아베 총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인했다고 하던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의회 하원격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조작 비판에 대해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서 필요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다음 달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이 환율 조작 문제를 일본 총리에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일 양국은 10일 워싱턴 정상회담에 이어서 다음 날에 이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에서도 이 한 차례 더 회담을 여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아베 일본 총리는 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고속철도와 에너지 또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포괄적 경제협력 사업을 제시할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과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 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일 성장 고용 이니셔티브로 이름 붙인 이 제안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미국 현지 고용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일본 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직접 이미 국가무역위원장의 유로화 환율 조작 발언에 반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늘 독일 정부가 유로화 가치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이 독일은 항상 독립적인 유럽 중앙은행을 지지해왔다고 이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의 비판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만든 첫 항공모함에 자세한 정보가 공개됐다죠?
네, 중국이 자체 기술로 건조 중인 첫 항공모함의 이름을 산둥함으로 짓고 이 영유권 분쟁으로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인근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중국 관영 인민일보 등 관련 매체들은 이 같은 중국산 항공모함 1호의 운용 계획을 소개하면서 이 복잡한 남중국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해군 제2의 항모기지를 남부로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19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사들인 항공모함을 개조한 랴오닝함을 이미 운영 중인데요. 이 자체 기술로 처음 만든 산둥함이 실전에 투입되면 이 항공모함 두 대를 동시에 보유하게 됩니다.
네, 첫 중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 어느 정도 이 건조 작업이 진척됐을까요?
예, 랴오닝성 다리엔에서 건조 중인 첫 중국산 항공모함은 지난해 10월 이 선체 조립을 완료했고요. 이번에 승조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 공사를 마치면서 구체적인 형태를 거의 갖춘 것으로 이 관련 매체들은 소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새 항공모함은 극히 방대한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건조 완료 이후에도 취역할 때까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에도 시험 항해를 하고 성능 실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1년여의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이 선체의 형태를 거의 갖춘 지금으로부터도 약 2년 뒤에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항공모함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건조 작업이 전시에는 3, 4년, 평시에는 4,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자, 오는 금요일 유럽연합 EU 정상회의가 열린다고요?
네, 오는 금요일 지중해 섬나라 몰타에서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당초 리비아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문제를 비롯한 난민 현안과 영국의 EU 탈퇴 과정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유럽 정책을 진지하게 논의하게 될 전망이라고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네, 유럽 정상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이 유럽연합 EU의 미래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이 같은 미국 새 정부의 입장이 유럽연합의 결속력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EU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 러시아와 중국,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그리고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와 더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라면서 이례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투스코 의장은 EU 정상들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우려스러운 입장이 유럽연합의 미래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의 미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닐 고서치 판사를 새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고요. 아,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이민 관련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반대하는 성명에 동참한 국무부 직원 수가 1,000명에 이른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창설된 지 100여 년 만에 성전환 소년의 가입이 허용됐다는 소식도 살펴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연방 대법관을 지명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에 사망한 앤터닌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건데요. 이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의 닐 고서치 판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판사가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Judge Gorsuch has outstanding legal skills, a brilliant mind, tremendous discipline, and has earned bipartisan support.
네, 고서치 판사는 매우 똑똑하고 뛰어난 법적 능력과 엄청난 절제력을 갖춘 인물이며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이 고서치 판사가 제10 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을 때 만장일치로 상원의 인준을 받았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네, 고서치 지명자는 뭐라고 소감을 밝혔습니까?
네, 작고한 스켈리아 대법관을 가리켜 법의 사자였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 인물을 계승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고요. 상원 인준을 받으면 법률과 헌법에 충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을 제정하는 기관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란 점을 존중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고서치 지명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respect too the fact that in our legal order it is for Congress and not the courts to write new laws. It is the role of judges to apply, not alter the work.
국민의 대표들이 한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것이 이 판사의 일이란 건데요. 재판 결과에 만족하는 판사는 형편없는 판사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 이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자신이 선호하는 바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새 대법관으로 지명된 고서치 판사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올해 만 49살이고요. 이 콜롬비아 대학교와 하버드 법률 전문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앤서니 케네디 현 대법관 아래서 재판 연구원으로 경험을 쌓은 일이 있고 법무부 법인에서 일한 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에는 법무부에서 2년 동안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죠.
네, 이 작관 스켈리아 대법관은 보수의 거두로 불렸던 인물인데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이 그동안 스켈리아 대법관과 비슷한 성향의 판사를 지명하겠다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어떻습니까? 이 고서치 판사가 성향 면에서 스켈리아 대법관과 좀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헌법이 원래 의미하는 바를 중시하는 원전주의자라는 점, 또 확실한 보수 성향의 판사라는 점, 그리고 또 문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 등에서 이 닮은 점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성격 면에서는 스켈리아 대법관보다 좀 더 친화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이 또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서치 판사가 이 대법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자격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인물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인들은 정당별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은 고서치 지명자를 가리켜 주류 보수주의자라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냈는데요. 이 최종 후보로 거론됐던 다른 판사들보다 덜 강경하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고서치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자적으로 맞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연방대법관은 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 이 인준에 반대하겠다고 확실하게 밝힌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인준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이 의사 진행 방해를 강행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장시간 발언하는 식으로 의회 진행을 방해하는 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인준안을 표결에 붙이려면 60표가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공화당이 이 상원의 다수당이긴 하지만 52석 대 48석으로 60표가 되려면 부족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민주당 의원 8명의 지지를 얻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스켈리아 대법관이 사망한 뒤에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메리 갈랜드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장을 후임으로 이미 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화당은 새로 취임하는 이 2017년 올해죠. 올해 새로 들어서는 대통령이 지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인준 청문회조차 열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뭐 이 공화당의 도박이 들어맞았다고 분석을 합니다. 결국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서치 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했기 때문인데요.
예.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신속하게 고서치 지명자를 인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기 때문에 올해 상황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공화당이 연방대법관 자리를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겨둔 이유, 또 이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연방대법관,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또 연방대법원은 어떤 주보다도, 어떤 주의 법보다도 더 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낙태라든가 사형이라든가 총기 문제와 같이 이 미국 사회의 중요한 쟁점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 바로 연방대법원인데요. 그런 경우로 지난 2015년에 나왔던 동성혼 이 합헌 결정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결국 어떤 성향의 인물이 대법관으로 지명되는 느냐에 따라서 수십 년 동안 미국 사회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연방 대법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죠?
그렇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이 숨질 때까지 이 5대4로 이 보수가 약간 우세였는데요. 하지만 이 스켈리아 대법관이 숨지면서 현재 이 보수대 진보 성향의 판사가 4대4로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서치 판사가 인준을 받게 된다면 다시 보수 쪽으로 축이 약간 기울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뒤에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이 해임되기도 했는데요. 국무부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반대한다는 문서에 서명한 국무부 직원의 수가 거의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이 반대 문서를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VOA에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서명자의 수나 직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국무부 직원들이 이렇게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문서를 내놓은 경우가 어떻게 좀 흔한 일인가요?
뭐 흔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 반대 문서 자체는 이전에도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실제로 만약에 이 서명자가 1,000명에 달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정책을 비판하는 문서에 서명한 직원 수와 비교를 해본다면 거의 20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백악관은 이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월요일 이런 반대 문서가 돌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든지 아니면 떠나라고 국무부를 떠나라고 말했는데요. 전 국무부 관리들은 이런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암묵적인 위협이라면서 발끈했습니다. 이런 반대 서명은 전통적으로 이 국무부 직원들이 지도부의 의견을 표시하는 통로가 되었는데 백악관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국무부 직원들이 이번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난민 수용을 120일 동안 중단하고 이란과 이라크, 수단, 소말리아 등 7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데요. 이들 나라는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를 방지하고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처라면서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뭐 국무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여러 주 법무장관들도 이번 행정명령에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주에 이어서 뉴욕과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이렇게 네 개 주가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미국 내 이슬람 단체 등 여러 인권 단체의 소송도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 전환자도 받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이스카우트는 청소년의 인격 양성과 사회 봉사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훈련 단체인데요. 이 보이스카우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 어린이와 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선천적으로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만 받았지만 이제는 성 전환자,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스스로 남자라고 정체성을 남자로 인식하는 아이들에게도 입단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당사자가 선택한 성별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월요일에 성명을 발표하고 연맹이 창설된 이후 지난 100여 년간 이 출생 증명서에 나와 있는 성별로 입단 자격을 부여해 왔는데요. 이제는 학생이나 부모가 신청서에 기재하는 성별을 단원 가입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수많은 지역사회와 각 주에서 이 성별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결정이라고 하네요.
네. 자, 이번 결정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년이 있다고요?
네, 작년 가을에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뉴저지주 시카커스 지부가 성 전환 소년으로 확인된 8살 조 말도네이도 군의 단원 자격을 박탈했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월요일에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성 전환 소년도 받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또 이 같은 결정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에 따라서 이 조군은 다시 보이스카우트 단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인권단체들은 이 성전환 어린이 역시 다른 어린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또 똑같이 이 보이스카우트와 같은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이스카우트와 관련한 이 성 정체성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논란이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미국 대법원이 보이스카우트는 자신들이 가르치기 원하는 가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동성애자의 가입을 거부한 보이스카우트의 결정을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진보 성향의 일부 후원단체가 보이스카우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논란이 일었었고요. 지난 2013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 동성애자의 단원 가입을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라든가 이 성전환자와 같은 성소수자를 사회적인 약자로 보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의 인권 또한 존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미국 가수 밥 딜런의 노래입니다. 여인이여 내 옆에 누워줘라고 노래하는 레이 레이디 레인 함께 하시죠.
.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의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렉스 틸러슨 씨는 석유기업 중역 출신입니다. 미국 석유회사 엑손모빌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 CEO를 지냈는데요. 엑손모빌을 경영하면서 얻은 외국 고위 인사들과의 다양한 교류가 장관 지명을 받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엑손모빌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에너지 산업을 양분하는 기업 엑손모빌.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에너지 기업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 생산, 공급, 운송과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에너지 부문은 미국의 엑손모빌과 유럽의 로얄더치쉘 그룹이 양분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엑손과 모빌이 각기 다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11월 엑손이 모빌을 835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인수 금액을 지불해 흡수 합병하면서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As you know, Exxon and Mobil today signed a definitive agreement to merge the two companies. Mr. Raymond and Mr. Noto.
엑손과 모빌의 인수 합병 선언 당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렇게 하나가 된 엑손모빌의 임직원은 약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또 2015년 현재 2,689억 달러의 매출액과 162억 달러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12년 미국 500대 기업 가운데 매출 1위를 기록했고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의 IT 기업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시가총액 세계 3위를 기록한 거대 기업입니다. 엑슨모빌은 현재 전 세계 석유의 약 3%가량을 생산하고 있고 보유 중인 유전과 가스전의 매장량은 세계 1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21개국에 36개의 정유공장을 갖고 있고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엑손모빌의 정유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셰일가스 확보에 적극 투자하면서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유왕 록펠러의 작품 엑손모빌.
엑손모빌의 시작은 미국의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미중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18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탠다드 오일은 정유와 수송, 판매 관련 업체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갔고 1882년에는 무려 40여 개의 정유 수송 회사를 소유하면서 미국 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한 초대형 에너지 회사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거대 기업은 30년 뒤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반독점법에 의해 해체의 운명을 맞게 됩니다. 1911년 미 연방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가 독과점을 통한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가격 담합과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면서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는 34개의 독립회사로 갈라지게 됩니다. 창업자 록펠러는 이 중 지주회사 역할을 했던 뉴저지 스탠더드 오일만을 맡게 되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엑손이 됩니다.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는 미국의 석유 산업 거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된 회사들도 각각 미국의 석유 산업의 중추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특히 뉴욕에 거점을 둔 뉴욕 스탠더드 오일도 이때 떨어져 나온 34개 기업 중 하나였고 훗날 모빌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렇듯 한 몸에서 분리된 두 개의 회사는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하다가 1999년 11월 세계 석유 시장 1위였던 엑손이 세계 4위였던 모빌 오일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엑손 모빌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반독점법에 의해 분리됐던 초대형 기업이 다시 한 몸이 돼 시장 영향력을 확대한 것에 대해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합병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It's when a company abuses its size or uses unfair tactics to shut out its competitors or harm competition.
Whether mergers and acquisitions in our industry have contributed to higher prices at the pump, my answer is no. And an examination of the
미 상원 의회 청문회에서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주 당시 상원 의원은 엑손모빌과 같은 독과점 기업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했는데요. 당시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1위 에너지 기업의 명과 암.
엑슨모빌이 세계적인 기업의 자리를 100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투명한 회계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엑슨모빌의 투명한 회계는 창업자인 록펠러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인데요. 아주 사소한 부문까지도 회계 장부에 모두 기록하고 허투루 돈을 사용하지 않았던 전통은 지금까지도 건실한 재무 기반을 이루는 밑바탕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창업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은 또 있는데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악덕 재벌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미국의 자선과 기부 문화를 정착시킨 장본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항상 뒤따르는데요.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엑슨모빌도 특히 환경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제환경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고 2005년부터는 이익의 1%가량을 대체 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업계의 환경보호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는 다른 부정적 평가도 있는데요. 특히 지난 1989년 알래스카 해역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해상오염사고, 엑손 발데스호 원유 유출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알래스카산 원유 5,300만 갤런을 실은 유조선이 술을 마신 선장의 실수로 좌초하면서 선적했던 원유의 20%가 흘러나왔고 무려 2,000km 이상의 해안이 시커먼 기름에 뒤덮였는데요. 이 사고로 알래스카만 일대 해양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됐고 주민들의 삶도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슨모빌은 이 사건에 대한 배상 소송에서 피해 보상금과 징벌적 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여러 차례 항소했고 그 과정에서 배상액은 크게 낮출 수 있었지만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업의 명성에는 걸맞지 않은 대응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석유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진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to rub elbows with, to rub elbows with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rub elbows with someone? To rub elbows with. Well, before we find out what it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what are you doing next Saturday evening?
Nothing. Why?
I have two VIP backstage passes to a concert and my wife and I can't make it.
Really? I'll go.
Great. You'll get a chance to rub elbows with the musicians and hang out with all the celebrities before and after the concert.
Oh man, you're the best. Thanks, buddy. I owe you one.
네, 본문에서 마이크가 린에게 Hey, what are you doing next Saturday evening? 너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특별한 계획 있니?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자 린이 nothing. Why? 라고 하며 궁금해합니다. 마이크는 I have two VIP backstage passes to a concert and my wife and I can't make it. 라고 하자 린이 Really? I'll go. 정말? 그럼 내가 갈게.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는 Great! You'll get a chance to rub elbows with the musicians and hang out with all the celebrities before and after the concert.
그래, 잘 됐다. 공연하기 전과 공연 끝난 뒤에 음악인들이나 다른 유명인사들과 어울릴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린이
Oh man, you're the best! Thanks, buddy. I owe you one.
라며 기뻐합니다. 네, 오늘의 표현. To rub elbows with. To rub elbows with someone.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what are you doing next Saturday evening?
Nothing. Why?
I have 2 VIP backstage passes to a concert, and my wife and I can't make it.
Really? I'll go.
Great. You'll get a chance to rub elbows with the musicians and hang out with all the celebrities before and after the concert.
Oh, man. You're the best. Thanks, buddy. I owe you one.
Today's phrase is to rub. Rub. R-U-B. Rub elbows. E-L-B-O-W-S. Elbows with. To rub elbows with. This phrase means to socialize, associate, or mingle with others closely. To rub elbows with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접촉하다 또는 교제하다 라는 뜻인데요. 특히 유명 인사와 어울리게 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비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서로 팔꿈치가 닿죠. 이렇게 팔꿈치를 서로 비빌 만큼 가까이 있는 것이니까 어울린다는 뜻이 될 거고요. 바로 여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To rub elbows with. 네, 이젠 to rub elbows with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what are you doing next Saturday evening?
Nothing. Why?
I have 2 VIP backstage passes to a concert, and my wife and I can't make it.
Really? I'll go.
Great. You'll get a chance to rub elbows with the musicians and hang out with all the celebrities before and after the concert.
Oh, man. You're the best. Thanks, buddy. I owe you one.
Now let's review. Today we learned that when you meet closely with others, you are rubbing elbows with them. To rub elbows with.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Time Flies의 단 한 번, Once in a While 전해드리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VOA 뉴스 투데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thought I would know better. That's wishful thinking that there'd be no pressure. That's wishful drinking. Is anything forever? Or just a feeling? What have I been so afraid of? I don't know. From Brooklyn to New York, the north to the west. In Cali, no Cali, but we the best. Don't try to stay American, let me express. And I keep it as live as a total request. And they ask me these questions like, how do you do it? Pressing the road and the music. Truth is, I'm always up, I'm always down. Worry about everyone else. But once in a while, I catch myself. Once in a while, I ask myself, what am I doing? Once in a while I need your help. But once in a while I feel like, ooh, I just wanna dance. I feel good. Yeah, I feel good. I feel good. Live life like my blood type, be positive. These days, son, they got me feeling quite the opposite. Music like my heroin, but all I hear is poppy. It's time to get above and want somebody copy it. I'm westbound, down and out. Feeling fake now, like somebody found me out. Need to slow down, I'm browning out. So many thoughts, let me drown them out. I doubt I would know better. That's wishful thinking, thought there'd be no pressure. That's wishful drinking, is anything for? Just a feeling. What have I been so afraid of? I don't know. But once in a while I catch myself. Once in a while I ask myself, what am I doing? Once in a while I need your help. But once in a while, I feel like, ooh, I just wanna dance, I feel good. I feel good. Going as we're slowing down and go back. Thinking of where we've been, no one's ever been given a roadmap. Say slow down, turn here, graduate and work here. Come and get a raise when you finish up your first year. No, if you're doing it, you're doing it right. Keep moving now, tell me what you're doing tonight. Cause sometimes we're up, sometimes we're down. No, we're about anyone else. But once in a while, I catch myself. Oh, once in a while, I ask myself, what am I doing? Once in a while, I need your help. But once in a while, I feel like I just wanna dance. I feel good.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4년 2월 1일 오늘,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피터르 몬드리안이 7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72년 네덜란드 중부의 아머르즈 포르트에서 태어난 몬드리안은 어렸을 적부터 그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몬드리안은 20살 때 암스테르담의 미술학교에 진학해 그림을 배웠고 졸업 후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초기에 몬드리안은 주로 자연주의 기법을 이용해 풍경화나 정물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몬드리안은 신비주의 화가인 얀 트로프의 영향으로 추상화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작품으로 33살 때 추상화 나무 연작을 발표하게 됩니다. 추상화는 눈에 보이는 사실 그대로의 모습을 화폭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점이나 선, 면, 색채의 표현을 목표로 하는 그림입니다. 몬드리안은 그림 나무에서 나무를 선으로 단순화시켜 표현했습니다.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을 이용해 초자연적인 우주의 질서를 표현하려고 했던 몬드리안. 그의 미술 이론은 20세기 조형 이론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1일 오늘, 미국의 유인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우주 탐사 활동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던 도중 미국 남부 텍사스주 상공에서 공중 폭발했습니다.
The spaceship Columbia has exploded over Dallas, Texas airspace. Once again, KXAS is confirming.
케네디 우주센터 착륙 예정 시간을 불과 16분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 7명 전원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미국이 개발한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는 1981년 처음으로 우주 궤도에 올랐습니다. 컬럼비아호는 이후 27차례의 우주비행 기록을 수립하며 우주왕복선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합니다. 하지만 콜롬비아호는 2003년 오늘 28번째 비행을 채 마치지 못한 채 폭발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챌린저호 폭발 사고 이래 17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이번 참사에 우주왕복선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 작업이 이뤄지고 미국의 우주개발 계획은 또 한 차례 시련을 맞게 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